예,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더라면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분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기업과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에 앞서서 요단 동편의 분배 기사를 기록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가나안 땅에서 이 땅들을 차지하게 되면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차지한 땅을 이제 이 가나안 동편 땅에 있는 그것을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는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모세와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맨 선두에 서서 싸웠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종료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요단 동편 땅이 그들의 기업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다른 땅이 매우 많아 가마이도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의 주요 왕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또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여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미정복지를 여전히 남겨둔 시점에서 기업의 분배를 명령하고 계실까요? 아직 약속의 땅이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미정복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95세에 가나안 정복의 대임을 받았습니다. 장장 7년 동안의 전쟁을 수행하여서 이제 그의 나이가 102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늙은 몸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 사명을 임하신 것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군사 전략상의 문제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토착 세력은 전국의 주요 거점들을 이스라엘에게 다 함락당했습니다. 이제 소규모 세력으로 산재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책임 지역을 할당하여서 그 지역을 맡게끔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생활 터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을 급히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거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고 하다 보면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가나안 서남부의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땅과 그리고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태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윗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이 땅을 정복하면서 이 다윗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고령의 여호수아가 여전히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존재됨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약속의 땅 역시 유한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병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미개척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과 같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게 놓여 있죠. 영혼들과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고 각 분야에서 성경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노력들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8절부터 33절까지 요단 동편의 땅 분배와 레위인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스토리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점령 전쟁을 앞장서서 이 일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이 땅을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길르앗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들이 앞장서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이죠? 예, 므낫세 반지파가 빠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두 지파의 요구에 시작하여서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셨는데 추가된 지파가 바로 므낫세 반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므낫세 반지파는 이들은 길르앗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아닌 이 땅을 또 허락하셨을까요? 신명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마길에게 길르앗 땅, 즉 가나안 동편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길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므낫세 지파의 마길이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을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할 때 굉장히 전쟁을 행할 때 가장 큰 공로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므낫세 지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광범위한 땅을 차지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가나안 땅에 그 너희의 분깃이 있다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므낫세 반지파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일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소에서의 일을 위해서 이들은 구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맡은 바 종교적인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와는 달리 생계를 위한 기업을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첫 예물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은 불태워져 여호와께 바쳐지는 모든 희생제물을 가리킵니다.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위임식의 제사를 다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고 난 나머지가 레위인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레위인을 향한 기업의 몫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한 그 11지파의 모든 그 11조와 첫 예물을 레위인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업 분배 가운데 15절과 24절과 29절에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라는 표현은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그들의 친족을 따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한 각 기업의 땅들을 소개하면서 분배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친족의 인원에 따라서 필요한 그 땅들이 할당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요에 따라서 땅의 면적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노동력의 활용과 유대관계, 친족들 중심으로 해서 이 땅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이 있고 이미 차지한 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업과 유업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